성령은 거룩하신 영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표현이다. 성신이라고도 한다. 성경에는 창세기 첫 장에 처음 나온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라는 구절에서 하나님의 신이 바로 성령이다. 신 또는 영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루아흐가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기록되어 있다. 루아흐나 푸뉴마는 바람, 숨결, 호흡을 가리키기도 한다. 성령이란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무형의 활동력이 아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근심하는 분으로서 성부, 성자와 함께 성삼위일체인 근본 하나님이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시대를 초월하여 늘 하나님 백성과 함께하며 역사하셨고 2000년 전 예수님으로 성육신하셨다. 성경은 마지막 시대에 성령이 나타나셔서 인류에게 생명수를 주신다고 예언하고 있다. 한편 기독교 신자들이 하나님께 복음의 능력을 덧입는 것을 간략하게 성령 받았다라고도 표현한다. 성령은 누구인가? 성령은 영으로 계신 하나님. 성령은 곧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은 다른 존재가 아니라 같은 분이다. 하나님이 근본 영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 속에 있는 영이 우리 자신이며 우리의 사정을 완전히 알 수 있듯 성령도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정과 깊은 비밀까지라도 완전히 통달하신다. 만약 성령과 하나님이 다른 존재라면 불가능한 일이다.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성령과 성자 예수님은 같은 분. 구약 성경에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아들의 입장으로 탄생하신다고 예언했다. 이 예언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인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도 표현했다. 종합해보면 성부와 성자, 성부와 성령이 같은 분이며 예수님께서 성령 자신이라는 뜻이다. 예수님과 성령이 같은 분이라는 말씀은 성경 여러 군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성도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하고 곧바로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신다고 기록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로마서 8장 26에서 34절 사도 베드로는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했는데 다른 곳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에 감동되어 예언했다고 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베드로 후서 1장 20에서 21절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베드로전서 1장 10에서 11절 성령이 역사하신 것을 예수님 혹은 예수의 영이 역사했다고 표현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사도행전 16장 6에서 7절 이 말씀들을 통해 예수님과 성령이 같은 분임을 알 수 있다. 성령은 성령시대 구원자. 성령은 성령시대 구원자인 재림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이를 증명하는 성경 구절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성부시대 구원자인 아버지의 이름과 성자시대 구원자인 아들의 이름과 함께 성령의 이름이 언급되었다. 이는 성령의 이름이 성령시대 구원자의 이름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마태복음 28장 19에서 20절 더불어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령의 이름이 예수님의 새 이름으로 예언되어 있다. 결국 마태복음 28장 19절의 성령은 성령 시대의 구원자인 재림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19장에는 마지막 시대의 어린 양과 그 아내가 나타나셔서 혼인 잔치를 베푸실 것이라는 예언이 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요한계시록 19장 7에서 9절. 어린 양은 예수님인데 훗날 신부와 함께 나타나시는 어린 양이므로 재림 예수님을 의미한다. 초림 예수님은 신부와 함께 등장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같은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어린 양과 신부가 아닌 성령과 신부가 나타나셔서 인류에게 생명수를 허락하신다고 예언했다. 이는 곧 재림 예수님이 성령이라는 뜻이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예수님께서는 다른 이름으로 오시는 것을 가리켜 보혜사를 보내신다고도 하셨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에서 20절. 보혜사를 보낸다고 하셨다가 곧이어 예수님 자신이 오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보혜사로서 다시 오신다는 뜻이다. 성경에서 장차 오실 보혜사는 성령을 의미한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성령이심을 알 수 있다. 성령에 대한 오해와 진실. 성령은 전파나 에너지 같은 활동력이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단순히 하나님의 활동력이나 에너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성경은 성령이 감정과 생각이 있는 분임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근심을 하신다. 9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4장 30절. 내용. 성령은 성도들의 잘못된 행실을 판단하시고 걱정도 하신다. 탄식도 하고 기도도 하며 생각도 하신다. 9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26에서 27절. 내용. 탄식은 생각과 감정이 있는 존재만이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를 위해 간구한다는 것은 성도들의 어려운 점을 이해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있으며 간구할 내용을 생각하는 사고 능력이 있다는 뜻이다. 성령의 생각이라는 표현도 이를 뒷받침한다.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신다. 9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사도행전 8장 29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사도행전 10장 19에서 20절. 내용. 빌립과 베드로에게 할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분은 성령이다. 이는 성령께서 말씀하실 내용을 생각하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분이라는 뜻이다. 천사가 성령의 역할을 한다. 어떤 사람들은 천사와 성령이 큰 차이가 없거나 천사가 성령의 역할을 한다고 오해하기도 한다. 하지만 천사와 성령은 근본적으로 크게 차이가 있다. 성경의 천사는 복수로 성령은 한 분으로 기록되어 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범죄하고 지옥에 감금될 수도 있으며 구원받을 성도들에게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성령이 심판받는다는 기록은 없다.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는 복음을 천사들도 감탄해서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천사들은 하나님의 오묘한 이치를 알지 못한다. 하지만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 방언을 해야 성령을 받은 것이다. 우선 성령을 받았다는 표현의 의미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성령은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은사로서의 성령을 가리킨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능력 또는 재능을 성령의 은사라고 한다. 은혜은 줄사 자를 써서 성령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이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을 간략하게 성령을 받았다고 흔히 표현한다. 성령이 하나님의 에너지나 전파 같은 것이라고 오해하는 원인은 성령과 성령의 은사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혹자는 성령을 받으면 그 증거로 반드시 방언을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사도행전에는 오순절을 지킨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복음을 전한 기록이 있다. 하지만 성령이 허락하시는 은사는 방언만이 아니다. 성령은 하나이지만 각 사람에게 주어진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이므로 방언만이 성령을 받은 증거라고는 할 수 없다. 성령의 역사.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구약 당시 성령은 주로 사사나 선지자 등 특정한 사람에게 임재해 과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나 예언의 능력을 부여했다면 신약시대에는 기도에 힘쓴 제자들 모두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 한두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 받은 모든 사람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는 때가 열린 것이다.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일러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당부하셨다. 제자들은 그 말씀에 따라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에 힘썼다. 예수님 부활한 지 50일째 되는 날, 갑자기 세찬 바람 소리가 제자들이 앉아있던 집을 채웠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했던 것이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제자들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다른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으며 제자들이 각 나라 방언으로 전하는 복음의 소식을 듣고 하루에만 3,000명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유대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불러 협박하고 잡아 가두었다. 하지만 사도들은 굴하지 않고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했다. 이후 유대 사회 내에 머물러 있던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었다. 늦은비 성령에 대한 예언. 성경은 성령 시대의 초대교회 때보다 7배나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다.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예수 초림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내려졌다. 성령 시대에는 성령 시대 구원자인 성령과 신부를 영접하고 믿어야 성령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늦은비 성령을 받는 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호세아 6장 3절. 스가랴 선지자는 장차 하나님께서 늦은 비 성령 부어주실 것을 예언하면서 동시에 성령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었다.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스가랴 14장 16에서 19절. 영혼 문제를 살펴보면 사람은 근본 죄인이다. 하지만 새언약의 절기를 지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몸을 정결하게 하면 우리의 몸은 성령이 임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는 사람이 비, 곧 성령을 받는다고 예언되어 있다. 예수님께서도 이를 인증하시기 위해 초막절 중에는 성전에서 날마다 전도하시고 초막절 끝날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한다. 봄비 때의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스가랴 10장 1절.